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독에 있는 시편 88편, 89편 아침 기도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83편 3절에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엄부에 가까웠사오니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89편 27절입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월랑의 으뜸이 되게 하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은 89장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저희들이 배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150편의 그 시편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다섯 권으로 구분되면 시편 88편과 89편은 세 번째 그 책에 그 속합니다. 독특하게도 이 두 시편은 흔히 아침 기도로 사용되지만 다른 시편에 흔히 나타나는 탄식에서 기쁨으로의 전환 구조와 달리 답변이나 희망의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만, 에스라 사람,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인데 기록한 시편 80편은 가정의 애통한 시편 중 하나로 꼽히며 시작부터 낮은 음조로 시작하여 다른 시편에서 보통 중간점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의 확신이나 기도가 들렸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둠 속에 머물고 있고 또 시편 89편은 에단, 에스라 사람이 지은 것으로 바빌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을 대세기며 다윗 왕조 영광스러운 약속된 통치를 노래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자 시편 기자는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라고 절망스럽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참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비록 포로기간 동안 다윗의 육신적인 왕의 계승은 잠시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켰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행한 왕, 만주의 주로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다스리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의 깊은 고뇌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은 신약시대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와 또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오고 또 재림할 때 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시편 88편 고아의 그 손자 그 후손인 하만이 이제 적었는데 여호와의 해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느님이 내가 주야로 주야 앞에 부르짖는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이 구절에 표현된 감정은 깊은 절망 마지막 밑바닥에 도달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쁘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 가장 암울한 곳에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한 가지 작은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하느님께 직접 쏟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압도적인 고통을 하느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오는 행위는 그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비록 기도 자체 시편 88편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절망과 심지어 죽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라앉지만 하느님께서 말을 건네는 바로 그 행위는 그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나의 기도를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니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졌다.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편과 같은 구약의 애가에서 발견되는 깊은 절망은 저자들이 가졌던 영생에 대한 계시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자체의 소망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신학의 예언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은 너의 이긴 것이 되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되느냐 라고 표현했듯이 사망을 쏘는 것, 즉 독이 제거되어 죽음의 경험이 무슨 종말에서 단순한 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구약 성경서처럼 무겁고 희망이 없는 함의를 지니지 않으며 대신 썩어 없어질 장막, 즉 죽을 몸에 썩지 아니하는 집,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 고린전서 15장 5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이고 4절 먼저 볼게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그는 너무나 허약하고 무력하여 사람들이 이미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는 죽음이 완전하고 철저한 망각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어두운 곳에 음침한 데 두셨사오니 더욱 악화되는 그 기도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로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욥기의 그 욥이 묵상한 내용과 유사하죠. 친구들도 멀어지고 9절 보겠습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끈질기고 열렬한 헌신의 행위, 즉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행위, 얘도 불구하고 고난은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는 아무런 휴식이나 위로도 없이 고통 속에 계속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여주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나이까? 셀라.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모든 믿는 자를 영생하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다고 주를 찬송한다든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지만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찬송한다든지 모든 무릎이 주께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느님께 자백하리라. 셀라. 로마 14장 11절이죠. 셀라라는 단어는 종종 시편의 생각의 단절이나 시편의 새로운 악장이나 부분으로서 전환을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그 셀라가 이제 브레이크하고 좀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묻으면서 주의 성실하신 멸망 중을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제 의문을 가지죠. 허감 중에서 주의 기소와 이집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의 오직 주께 내게 부르짖으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다리라. 아침 기도라고 했죠. 여호와의 어짜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짜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죽임 가까워졌음을 절실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변함없는 능력, 중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느끼며 이는 지속적인 신적 거절감과 받은 응답의 위로의 부재를 반영합니다. 신의 거절감, 하나님의 거절을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볼게요.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 한망하였나이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나 고난이 그의 전생에 전부의 생에 걸쳐 존재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돌렸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공포에 압도되어 익사하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여기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허감에 두시나이다. 20절은 최종적인 절망감과 끝을 나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버려졌다고 느끼고 눈앞에 희망이나 위로가 없으며 마치 그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죽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처럼 끝나는 시편은 내세에 대한 아무 확신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시편 기자가 신약 성경에 계시된 소망을 알았더라면 이 시편은 절망 대신 확신과 확정으로 아주 다르게 끝날 것입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시편의 중심이죠. 인자와 그리고 성실, faithful, 인자 무엇이죠. 그 다음 2절. 내가 말하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라 하십니다. 인자와 성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며 내 위를 대대어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 시편은 깊은 신앙의 위기를 반영하는데 저자는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의 왕좌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시를 영원히 경고하며 그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 faithful과 자비, 자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보정, 개런티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모순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5절 여호와의 주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라. 이 명목에서 하늘의 찬양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하늘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존재들, 즉 천사들을 가리키고 마찬가지로 성도의 모임은 일반적으로 하늘 법정에 참석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6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특하고 비교 대상이 없죠.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과 비교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것과 비교할 근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실 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것일 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굽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거.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한 자가 누구랄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뚫는나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고 성실한 분이죠. 페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신실하신 그 자비롭고 그래서 멋있고요. 9절 주께서 바다의 흉령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결케 하시나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10절 주께서도 아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세오. 랍이라는 것이 이제 기생을 뜻한다고 보고 있는데 당한 같이 파세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 건설하였나이다. 주는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시며 그것들을 세우셨죠. 그러면 그의 주인이시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다볼산은 낮은 산은 약 579m, 1900피트가 되는데 낮으며 사사기 사장의 드보로가 성리한 장소로 유명하고 헤르몬산은 약 2743m, 9000피트까지 솟아있고 높고 웅장한 산이죠. 헤르몬산 쪽으로 가봤죠. 거기에 물이 막 흐르거든요. 산에서 오는 그 폭포의 그 물 흘러내려가죠.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찬양은 이유로서 이제 언급되죠. 팔에 능력이 있고 강하다, 높으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이 또 행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의, 공의, 인자, 진실 이 네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그 토대이며 그분이 통치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정의하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네 가지의 원칙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도록 보장하며 성령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교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불공평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정직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시편의 갑작스럽고 낙관적인 명광스러운 변화 14절 15절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공의, 진실, 그리고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는 주님을 아는 자들과 그분의 임재의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들의 복점을 선포하며 그들이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행하리라고 확언합니다. 빛의 반응이요. 16절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이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주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져 우리의 힘이 뿔은 동물의 뿔의 힘에 유리한 고대의 힘과 능력을 상징한데 시편에서 이 상징주의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17절의 뿔은 그 하느님의 그간 우리의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세진다는 가르치며 하느님은 강한 분이지 이자 소망의 권한을 나타내고 24절에 다윗의 그 신적인 뜻을 수행할 때도 약속된 하느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24절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지라. 내 이름이 나의 그 뿌리 높아지라. 이제 하느님 뿌리 이제 높아진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뿌리 높아진다. 하느님 능력이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것은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서 종종 우리 기대와 능력을 뛰어넘는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속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느님의 칭하는 칭호이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죠.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라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원수가 제게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방문하며 저를
하나님 자를 치르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며 하나님 자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이라요 그 뿌리 그 다윗의 그 뿌리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내가 또 그 손을 받아보여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보여 세우리니 제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랑의 뜸이 되게 하며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은 결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끝나지 않을 왕조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위대한 표현을 이룹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신 위치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므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다들이나 같은 태어난 시점의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자를 의미하는 점에 유의하시오. 자, 이제 28절입니다. 저를 위해 나의 인자심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우선을 영구히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에 행치 않으며 내 규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내가 재판으로 저의 번갈을 다스리지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계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않으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않으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한 적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이 항상 왕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29절에 이제 보죠. 그러나 불순종은 징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30절에서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33절이죠.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고 분열을 겪고 결국 유배되었지만 충실한 남은 자가 남아있었고 Faithful Refuge라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다윗의 동일하신 메시아자,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도주서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씀을 지키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온전히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구원하셨지만 사단이 아직 그 패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재림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주님의 별로 그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시며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20편은 제자가 하나님과 실험하는 깊은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비할 게 없는 주님이시죠. 보십시오. 다윗의 왕실 혈통을 끊어져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유배의 순간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미래 성취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 실패하셨다고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에 근거한 결론이 마치 그분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의 뭐 실패와 여기에 의존하는 거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그 지존원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분을 통해서 계속 보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서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물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보장을 해폐하셨으므로 시편 기자는 좌절감을 표하죠.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거기서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제 그 유대가 패한 거죠. 저희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유대의 이제 왕들이 이제 잡혀가고 시대계 왕 마지막으로 그 위를 땅에 엎으셨나이다. 그 소년의 나를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이제 아주 깊은 그런 좌절에 빠지죠. 스스로 영혼이 숨기실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지극히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뭐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근세에 건지리까? 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영혼의 원기에 남아있을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죽지 않는 누군가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온전한 이야기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질문이 계속 던지는 겁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니라. 잡혀가니까 이제 바빌론에서 잡혀가니까 또 다른 민족도 거기 덩달아서 막 조롱하죠. 하나님,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수치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그들의 모두 모였고 학대를 견뎌야 합니다. 51절.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행동을 해방하는 그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유대 왕들 그 기름 받은 이런 데 잡혀가고 또 뭐 그 외 여러 유대인들도 다 같이 또 잡혀가서 기름 받은 어떤 구약되는 선지자도 그럴 것이고 또는 그리고 제사장도 그럴 거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절은 송년을 끝내 영원히 찬송한다.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찬송한다. 이걸로 끝나는데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이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뇌는 진정한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공작 비어있고 백성들이 유배된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께 전형을 깨뜨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지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위험성을 보여주었고 시편 기자가 아직 전체 예언의 기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영원히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지켜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은 함으로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과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